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재앙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 어려운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17절에도 그렇고 18절에도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시대 혹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 상을 읽으면 사사시대 말기 아이 사무엘이 자라날 때 사무엘상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정말 타락한 제사장이고 부패한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 노릇할 때 그 실로 성막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러울 정도로 부패했어요. 그러니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 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지,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재앙,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예배당을 출입하고 예배는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는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배당은 출입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뭐 그런 메마른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정말 당자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 낭비해버린 그 아주 못난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허랑방탕할 때야 재미가 있었는데 인생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어도 배부르는데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인데도 여기서 먹을 것도 없어 굶주려 죽을 상황이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 아니고 이제는 내가 품꾼 노릇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령 어떤 이유에서든 삶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인생이 다 깨어진다 손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면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술 한잔 해야겠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혹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쇼핑을 가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고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 많고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기는 사람들 관계 속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이게 스스로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일이 복잡하게 얽혀들 때가 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들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에 소망이 없이 절망의 수렁으로 끝없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자꾸 묵상하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그 문제가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신가,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 계속 묵상하는데 그동안 묵상했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형벌, 어떤 저주가 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에서 계속 우리가 경고하는 것을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할 줄 모르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거냐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 경고를 잘 듣는 게 아니죠. 언제나 세상에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 섬기고 뭐 예배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른데 용한 데 좀 찾아가 보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독초와 수고의 뿌리가 생겨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셔도 듣지 않아요. 스스로 복을 빌어요. 내가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괜찮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나는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 큰소리를 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경고, 형벌, 저주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 전혀 겁먹지 않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괜찮을 거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 같다는 거는, 봄에 혹시 쑥 캐러 다니는 분들 계세요? 지난주 우리 예배당에서 먹었던 우리 밥, 그 국, 지난주에 먹었던 쑥국, 그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가서 캐온 거라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학산 산책한다고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막 쑥 캐고 있습니다. 그게 막 이렇게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쑥, 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는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아주 끈질겨요. 그런데요, 독이에요. 자라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좋은 분 같아요?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당에 늘 좋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 다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대접을 큰 소리치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험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이 내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디 가면 물건 싸게 살 수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나 듣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지 아니면 맨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뭐 재밌는 거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명기가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냐. 신명기가 얼마나 열심히 말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헌금을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이 깨끗한데요. 새벽기도 마칠 때마다 예배당 주변을 쓰는 빗자루로 쓰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모릅니다. 엊그제 어느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새벽에 마치고 가면서 이제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쓰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얼굴이 밝은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왜 새벽마다 이 예배당을 쓰느냐. 우리 예배당 엄청 지저분해. 왜냐하면 예배당이요. 이 마당이 낮잖아요. 주변 도로보다. 바람이 불면요. 온갖 동네 쓰레기가 교회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마다 쓸어내지 않으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매일 우리 완산중학교 애들이 한 20, 30명이 예배당 와서 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당 마당이 깨끗한 거예요. 이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요. 깨끗해요. 거기 인조잔디 생각해보세요. 거기 뭐 먼지가 그게 어떻게 그거 뭐 쓰레기가 묻으면 그 다 인조잔디가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해. 근데 오후마다 깨끗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쓸거든요. 매일. 근데 우리 원사님들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하시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당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당 깨끗한 거 좋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주일 새벽 기도 안 해요. 저 새벽에 자요.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처음 예전에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8시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완전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은 목사가 죽기보다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주일 새벽 기도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해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배당 문 열고 예배당에. 그런데 그분들이 왜 하시나?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주의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분들을 본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교회가 성숙해져요. 교회가 성숙하면 여러분 이 독초나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은 어디나 있거든요. 독초나 쑥의 뿌리 같은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고약한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면 그런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요. 교회가 미성숙하면 고약한 사람 품어내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도요. 서로 오해가 생기거든요. 오해가 생기고 관계 갈등이 생겨요. 성숙한 교회는요. 관계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요. 성숙한 공동체는 어른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을라도 내고 어른이 있어가지고요. 순종이라도 되고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 노릇서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거두어 먹은 것이 많아야 많이 거두어 먹여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이분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개인이 성숙하고 미성숙한 것도 있는데요. 교회도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성숙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전주제자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인가요? 미성숙한 교회인가요? 사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 상처받겠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기로는 우리 교회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교회다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같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아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도 자라나는 거고 교회도 점점 성숙해져 가는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정말 성숙해져 가서 어떤 연약한 영혼이어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무슨 조그만한 그냥 통 같다 이러면 꾸중물 있으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흐르는 작고 얇아도 흐르는 물이다. 내지는 교회가 뭐 큰 호수나 태평양 같다. 이러면 아무리 더러운 물이 있어도 금방 맑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성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면 성숙한 교회가 되어 가지고 좀 못난 사람, 고약한 사람, 험악한 영혼이 있어도 품어내고 교회가 미성숙하면 고약한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요. 오히려 오해가 증폭이 되고 갈등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어떤 은혜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교회가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백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 공동체를 보시는데요. 너무 부실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언약의 백성 이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미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경고하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고는 백성이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너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떠날 거다. 주님이 거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최소한 세 번 이상 하나님 16절도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내가 흘러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20절에도 말씀하시고 29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다. 너 언약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29장 앞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형벌을 당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혹여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닌지 잘 점검해야 돼요. 물론 지난번 욥기에서 묵상한 것처럼 모든 고난이 다 벌을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냐? 명백하게 그건 아니죠. 욥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시련 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죄를 지어서 당하는 벌, 받는 벌. 하나는 오히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이게 다 항상 인과를 뭐 인과 어떤 인과율에 따라서 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후에 어떻든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대가라면 즐거이 당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힘들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여튼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형벌을 받을 거다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색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형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경고와 조금 맥락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허물이 많은 이 미성숙한 이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요,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이 늘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를 가르쳐가지고요 제가 제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일 어릴 때 배웠던 노래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더 잘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입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아마 70년대에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그 찬양 기억하리라. 이 노래 기억하리라. 이 주일학교 다 불렀거든요. 전국 주일학교에 불렀어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을 외워서 부르시라고 외워서 부르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외워 부르는 찬양이요 우리 영혼을 깨울 때가 있어요.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기타 등등 뭐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거 다 옛날에 열심히 옛날 어른들 다 외워서 불렀거든요. 그 외워서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근데 그때 노래는요, 다 사람들이 외워서 불렀던, 옛날에는 다 외워 불렀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어디 있고, 악보가 어디 있고, 다 사람들이 외워서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혹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노래를 가르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한 30년 전에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쯤 전에 경북 구미에 어느 절이 있었어요. 왜 절은 보통 경치 좋은 데 있고 뭐 등산로 가운데 있고 이러잖아요. 그 절에 절집에 가면 또 물이 있어요. 믿음 좋은 분은 절집에 나오는 물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러는데 맛있어요. 절집에 물 괜찮아요. 그 앞에 불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그 앞에 불상이 있다고 절에 있는 물을 안 먹는다는 분 계신데 좀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마실 때 우리 목사님이 먹어도 괜찮다 했다 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뭐 천하 인간에 뭐 하나님 한 분, 세상에 많으신 거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신데 뭐 절 집에 가서 물 못 먹을 정도로 우리가 겁이 많고 뭐 그렇게 그런 겁 먹고 살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절 집에 이제 어떤 등산 그 산에 등산하던 어떤 청년이 스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이랬어요. 그 스님한테. 어떻게 혼쭐에나 쫓겨나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 스님 마음에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하는 그 말이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절에는 무당절이라고 있습니다. 무당절, 그 스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당절은 뭐냐면 절인데 조계종 소속이 아니고 개인절인 거예요. 개인의 소유하는. 뭐 다 무당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우리 왜 마이산에 가면 탑사 있죠. 탑사. 그거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안 되겠는데. 근데 여하튼 절에는 개인 소유 절이 있어요. 그거를 그 조계종 같은 그 정통파 그러니까 이 정통 교단에서는 무당절이라 그런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거기서 뭐 다 내면 그거 다 개인 재산이고 그리고 그거 소유 이게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도 주고 또 그런 스님들은 다 대처승이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여하튼 이 절이 그런 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스님이 됐느냐. 옛날에 절에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고아원 없고 이럴 때 부모 없는 자식을 절에서 길러서 그 스님을 만들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도 어릴 때는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절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절에서 자라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본 적이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그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이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이게 메아리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절을 우리로 치면 우리가 동전주 노회거든요. 구미 노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절을 이제 그 기부 일종의 그 재산을 자기 재산 절 안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절이 갈보리 수양관이라 기도원으로 바뀌어 절이 기도원 가족들이 자손들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이 교회로 넘어간 거죠 따지면 그래가 대법원까지가 대법원 가족들 막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자기 신앙 고백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디 절에 가가지고 함부로 스님도 예수 믿으시죠 그렇게 하죠. 함부로 어디 가서 뭐 함부로 절에 가서 십자가 꺼놓고 이러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나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전이니까 이제 뭐 거의 병원에 계시거나 이제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한 번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뭐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장가 들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가 들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자기 자식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알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 옛날에 엄청 불렀거든요. 다 알아요. 뭐 내 주를 가까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요즘은 잘 안 부르죠.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 다 외워 부를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을 텐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공고공부를 할 때 이 중에 절반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다녔지만 중등부는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중등부는 고등부는 나왔지만 청년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청년부 나왔지만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장년 성도들, 구역장들은 아실 겁니다. 장결자 있습니다. 장결자. 장결자는 누굽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예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보이죠? 5년 후에도 그럴까요?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에이구, 너무 낭만적이에요. 몰라요.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와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상처받을지 몰라요. 힘들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목사님이 제가 늘 웃는 낯으로 이렇게 얼굴, 인사를 하잖아요. 웃는 낯으로. 지금도 웃고 있죠, 제가.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예배 마치고 쭉 나가는데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웃는 낯이 아니더라는 거죠. 와, 제가 얼마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목사는 항상 웃는 낯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무슨 배우도 아니고, 이게 뭐 맨날 제가 무슨 배우가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더니, 당신을 볼 때는 웃는 낯이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좋아해요. 그런데 시험 들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려고 하면 사단이요, 그거를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아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어려워요. 제 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은혜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고.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내면에 살아나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세요.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어요. 다른 일꾼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교회 안에요, 일꾼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요. 구역장도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이, 야, 너 좀 정신 차려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너 예배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이렇게 권면하면 그 말을 좀 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여러분이 구역장이고 여러분이 교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가림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잘 살펴가지고, 저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면서,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권할 줄 아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은 기록한 성경이에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이 사람들은 반역하는 데 익숙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큰소리치기 좋아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지 않고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그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자고. 그리고 주일 본문, 주일 설교도 그 본문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신명기를 한 번도 안 읽고 주일에 왔다. 설교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힘들 거냐. 일주일에 신명기 한 번도 안 읽고 와가지고 신명기 31장 14절부터 이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 거냐. 아유, 그러게. 고마워요, 여튼. 근데 여튼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제 못한 묵상 오늘 몰아서 하고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오. 일주일에 나흘은 읽읍시다. 일주일에 나흘은 읽읍시다. 일주일에 나흘.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요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이 핸드폰이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핸드폰 안에 귀신 들었습니다. 유용해요. 그렇지만 핸드폰 안에 귀신 들었어요. 보고 듣고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 듣고 즐길 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고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비인후과랑 안과 잘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귀가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은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눈길을 끄는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보고 듣는 건 많은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이 낡아져, 낡아져.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으로 안 읽고 핸드폰으로 읽어요.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라는 거는 멈추어 서서 오랜 시간을 들이는 거거든요. 핸드폰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 자체가 오랜 시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는 유튜브 뭐 무슨 뭐 여튼 그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 볼 필요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긴 거라도 다 2배속, 1.5배속, 2배속으로 빨리 돌려가면서 읽잖아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읽는 시대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짧은 것을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의 적이에요. 성경 읽기의 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신속하게 묵상, 그런 거 없어요. 묵상은 하나님 앞에 진흙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좁은 거예요. 우리 시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오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노기스럽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의 풍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적이에요. 묵상과 은혜의 적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좋아요. 깊이 읽어야 되거든요. 멈추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연약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금방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나를 잊어버릴 거다.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려고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이 너무 분주하고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그분의 얼굴을 보라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또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서로를 깨워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